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밝혀질 비밀입니다. 밝혀질 비밀. 지난 한 주간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서 거의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새까만 그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그 풍경이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한 참도 안 보이는 월요일 특별히 심했죠. 그 대기를 보면서 절망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현재 또 한국 사회 또 우리 개인이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절망들이 그 뿌연 초미세먼지가 가득히 낀 그런 대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절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치명적인 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왕따나 또 폭력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치 않고 이런 절망과 또 낙담, 실패의 시간들을 이 시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이 포기가 일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세요.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질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 선포를 듣는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그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그런 선포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000년 전에도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습니다. 많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나큰 로마의 압제에 핍박을 통과 중이었습니다. 심각한 위협이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가 그 자신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란 말은 헬라말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유앙겔리온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됐던 용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선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제의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또 황제가 권좌에 올랐을 때, 왕위를 계승했을 때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사회 전체의 삶의 풍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세상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럼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가난을 벗어나는 거야? 하면서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의 절망이 이제 끝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동일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은 종식이 되고 정말 더 나은 삶, 내가 기대하는 삶,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기대를, 바로 그런 기대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내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오해 속에서 가지게 되는 기대입니다.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선포했을 때는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체제를 설명한 그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세상, 전복하는 세상, 전복된 세상,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당시 이 압제에 가득한 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던 그 1세기 당시에 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뭘 기대했냐면,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압제가 가득하고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새로운 세상이 오면 좀 뭔가 다른 그런 세상이 올 것이 아니야 하면서 어떤 급격한 변화나 기적 같은 일을 모든 공동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이제 43절을 보면 거기에 한 가정에 깊게 드리워진 절망을 우리가 열자마자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사실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 기사는 그 앞에 이제 21절부터 24절에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이 딸의 이 죽을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이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35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선언보다, 이 소식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자신의, 자기 자신의 불행보다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통 포기와 또 절망의 울음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체념과 냉소로 가득한 이제 초상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 라는 시제가 계속 현재 명령형에 계속해서 너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처음에 아픈 딸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는 아마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이 순간에도 과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까?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달리다 쿰 부드러운 말로 이거는 엄마가 아이들을 깨울 때 그 당시 썼던 그 단어인 말인데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하신 후에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아이를 야이로의 딸을 깨웁니다. 온통 절망과 체념, 포기한 자들에게 놀라움을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새 희망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방금 전 제가 설교 도입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마가가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썼다. 당시 큰 압제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어떤 급격한 변화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곤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그럼 이 앞에 회당장 야이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 앞에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치유한 이 기적의 이야기나 오늘 방금 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려낸 이야기나 둘 다 뭡니까? 기적 이야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왜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혹시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굳센 믿음을 가져. 그럼 좀만 더 기다려봐.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기적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43절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5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많이 경계하시고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하게 명하시고.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이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지금 행해졌고 놀라운 그 희망의 현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냥 대충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하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이라면 야이로하고 살아난 그 딸 전국 집회 1년 스케줄 그냥 쫙 간증 집회 스케줄 채우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 간증집회가 되게 그렇잖아요. 아주 극심한 어려운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지 마라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아주 심하게 엄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이 현장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몇 군데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자막을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2절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3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의 모든 이런 기적 사건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엄히 명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비밀을 지켜라 라고 말한 대목들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왜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도대체? 아예 그럼 기적을 베푸지 마시지, 베풀어 놓고는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였을 때 두 가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마가복음 6장 같은 데에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유명한 그 그 내장, 단장의 아픔, 스플랑케조마이라는 그 단어인데, 단장의 아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그 병자들을 향한 아주 사회의 편견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끓어오르시면서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아마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 오히려 고향에 갔을 때는 자기를 입증하려고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자들만 소수를 고치고 맙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대적자들, 반대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기적을 통해서 세우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이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 그래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그 소문이 나면은 자칫하면 예수님도 어떤 부류로 함께 묶일 수 있냐면 그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부류들과 함께 엮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예수님이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기적을 안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내가 이거 괜히 기적 행했다가 떠돌아다니는 저런 뜨내기들 기적 행하는 그런 카리스마 치유자와 똑같이 나를 보면 어떡하냐. 나 기적 못 행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꼭 잊지 않고 했던 말이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기적 나타났던 것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라는 것은 그럼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나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명령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아,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구나. 기적보다 더 깊은 차원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감춥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좀 마가복음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얘기하고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 한 번 어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걸 밝힙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 바로 내가 그다,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비로소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언이 지금 그동안 계속 숨겨왔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시점과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심판대예요. 심판대. 곧 있으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쳐야 할 그 심판대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맥락이 달라요. 구약에 모세 앞에 나타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약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 제일 깊은 곳 심판대에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떡하니 밝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권력이라도 조그만 권력이라도 예수님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힘이라도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힘, 뭐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밝힙니까? 바로 내가 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복된 소식의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대 발표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비로소 심판대에서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 거기서 떡하니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여기 서 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선언하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세계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실패, 재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위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이 처한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고독, 가장 위험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장 밑바닥의 심판대 자리에 서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심판대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런 것이 다 벗겨진 채 가장 낮은 자리, 고통의 심연, 체념, 낭망, 죽음 그 자리에서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끝에 보면 이제 끝장에 더 이 비밀이 역설적인 이 비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은 끝이 어디서 나냐면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은 뒤에 나오는 사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서는 마가복음 8절까지 16장 8절, 8절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게 여기 어떻게 끝나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끝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인데 그 두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 가르라는 그 헬라 말이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냐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오래된 고대 사본의 마지막에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원의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말고 갑자기 뚝 하고 끊겨진 느낌 아니에요? 공중에 뭔가 붕 떠인 채로 뭔가 이야기가 계속돼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하고 뚝하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혹스럽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끝났어?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뜻밖의 결말이 바로 마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비밀, 그 역설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4절 처음 시작할 때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다 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 1장에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마가복음 16장 끝날 때에 그 여인들에게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대꾸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명령했는데 정작 이제 16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비로소 선포하고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전해라 하는데 막상 전하라고 할 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어. 예수님 엄청난 치유자야. 예수님 선생님이야. 멋진 선생님이야. 예수님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야. 윤리 선생님이야. 그런 말로 예수님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말은 했는데 막상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막상 경험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가지고 입이 어안이 벙벙해서 떡하니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바뀌는, 어떤 힘이 많은 황제가 정권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메시아, 어떤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중대 발표가 이제 났어요. 그런데 그 중대 발표를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신들 앞에 드러난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멋진 치유자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선 예수님 훌륭한 윤리선생이, 이런 말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떡하니 본 순간,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모든 비밀을 푸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졌는데 정작 기존의 말로는,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의 설명으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 그 아픔과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 정작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로 여러분 전한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선포한 중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왕이 나타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 처형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행하거나 너희들 절대 가서 그거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시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뭘 요청합니까? 우린 복음을 안다 그러죠. 나 잘 알아라. 근데 오늘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이제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에 주목하게 합니까? 복음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오롯이 드러나는 십자가를 기다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조차 침묵하게 만든 기적 중에 기적, 바로 부활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를 통해, 마가복음의 저자가 가르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부활을 너희도 기다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한 데 대해서 제가 자막을 마지막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관계에 집중하라. 여러분, 마가가 이 기적 기사를 보면 예수님, 많은 치유받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하지만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 가운데 집중하라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변화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절망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기적을 그냥 번개불에 콩고먹대 팍 보여주길 원하지만 그러한 변화 우리 일상에서도 실존에서도 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심판대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 세상의 절망, 불의, 고독, 고통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나는 내가 그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 기적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진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안으시고 그리고 무엇에도 결코 어떠한 도전과 고난과 낙담스러운 일, 절망에도 사그라지지 않을 그 사랑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변혁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545장 찬송들을 불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시고 변화해 나가시는, 그리고 부활이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부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삶의 극단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고통,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창조해내는 일이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창조해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부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 부활을 기다리며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급격스러운 어떤 기적과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